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원래 정오의 때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풀 정도로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한 여성이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그를 인정하면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함께 같이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한 이틀 정도 거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이 동네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그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바로 그 동네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가나에 머물고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5km,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뭐 작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고위 관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먹을 것이 다 이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요. 또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직의 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인도 부리는 다시 말하면 뭐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높은 권력과 많은 재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먼 여정의 길을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오늘 46절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인생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람, 공무원으로 따져도 뭐 높은 급수에 있는 사람일 테고 집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다 행복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자기 두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문제 혹은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만재했을 때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고난과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인 거죠. 왕의 신하예요. 말 그대로 왕의 최측근이고요. 이 당시에 왕은 정말 말 하나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그의 신하니까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자랑했겠어요. 예수님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떤 시련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병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모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아들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도 그 재력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만 많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의 위치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아프고 난 이후에야 아,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내가 가진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의 몸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그 마음에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 고치려 해도 그의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이때쯤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도 허다하게 퍼져 있는 거죠.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20마일만 가면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나사렛 예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이 거센 강물이라도 건널 것이고 높은 태산이라도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사방팔방 다 알아봐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에 도착한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발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시죠.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간절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오늘 이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셔서 그 아들이 누워있는 병상에서 예수님이 뭐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어떠한 종교적인 뭐 그런 특별한 그런 세레모니를 하셔야지만 이 아들이 병에서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였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막 몸에서 피를 흘려서 막 응급실에 막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 붙잡고 부모들이 막 울며 막 불며 막 의사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막 그런 장면들 우리가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볼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간절함 아니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막 울며 불며 사람들 봐도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랑 같이 가버나움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와 같은 간곡한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자, 이제 약간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대답이 나는데요. 먼저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왕의 신하를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일으킬까? 이거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떠한가, 그가 이야기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기만을 원했어요. 요즘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가면은 좀 기적 같은 걸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또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들 입장에서요 드디어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와서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나랑 가버나움 좀 같이 가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옳았구나, 드디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때가 있구나 이러고 지금 사람들이 막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잔인합니까? 지금 누군가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막 그 눈물 나는 상황인데 이적 일어날 거 보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좀 책망하시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겠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안 그래도 한시가 급한 왕의 신하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하죠.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지금 뭐 10분, 20분, 30분만 지체해도 아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만큼 이 아들이 얼마나 아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왕의 신하의 간절한 간구예요. 다급한 간구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아파 누운 곳으로 예수님이 그럼 내려가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5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자, 앞서서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였다고요? 자기의 아들이 낳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그와 함께 가셔서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그 침상에 안수를 해주든지 뭐 기도를 해주든지 거기까지 가셔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그 신하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방법,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사실 보여요.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주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주님께 부응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0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go,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갔어요? 뭐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참,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주셔야지만 내 아들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고,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타주에서 살고 있는, 심지어 저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 있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공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하는 현장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라면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다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정한 방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 지금 당장 빨리 내 집에 오셔야지만,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때가 가장 지혜롭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소원은 당장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거창하게 그의 아들에게 손을 뻗고 뭐 안수기도라도 해주시길 바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골든 타이밍인데 왜 응답 안 하세요 하고 그것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골든 타임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러 나왔던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허겁지겁 올라오는 하인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다려야 될 이 하인들이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소식이.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얼마나 슬플까, 지금 아들이 죽어간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걱정될까, 빨리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하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 하인들이 온 거죠. 자, 이 주인을 만난 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주인님, 아드님이,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의 병이 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정말 기뻐 뛸 듯이 막 점프를 하면서 막 벙벙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뭘 확인합니까? 52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도대체 애가 몇 시쯤부터 나아졌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게 그게 뭡니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실 때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2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들의 병이 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낫다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53절 더 큰 은혜가 근데 여기 숨어 있어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죽어가는 아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일어났어요. 53절 후반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때때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지나갈 때는 이게 왜 나한테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나중에 돼서야 아, 주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가 진짜 이거 없었으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나 정말 교만했을 텐데, 나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나 하나님 사실 떠났을 텐데, 나 믿음 버렸을 텐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꽉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53절은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죽어가는 아들, 그 광경을 봤던 이 아버지는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이에요? 차라리 나를 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가고 보니까 끝에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 좀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신하의 누나는 아들이 지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까 우리 50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먼저요, 순종이 먼저다. 우리는 늘 결과를 주님께서 먼저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달라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고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옴은 마치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 눈물 젖은 사연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의 하나님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이 새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굳게 닫혀있는 문도 능히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먼저요 순종이 먼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주님 우리가 구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주님께 왔다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또 부어주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미 마치 폭포수 아래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흘러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하루 남은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